오늘 본문에서 망한 조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5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왕, 귀족, 제사장, 지식인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새 사슬에 칭칭 묶여서 끌려갔던 그 1000마일의 그 길을 이제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바사왕이 준비한 근위병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돌아가는 느헤미야의 일행은 겉보기에는 금이 환향입니다. 금이 환향.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약간 좀 익사이링한 흥분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주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바사왕의 특혜를 받아서 많은 근원을 갖춘 채 길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장 조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플랜이나 구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갈대아에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도처의 위엄이 도사리는 광야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달리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팩트, 확실한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산발랏이라는 실세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딱 벼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길을 떠났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또 그 와중에 확실한 한 가지는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미국의 50대가 40대가 창업을 가장 많이, 미국에는 엔터프라이즈 그 USA, 미국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그 막막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런 걸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딱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기만 해봐, 내가 콱 찌그러뜨려서 망하게 해줄 거야, 그것만 눈에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현지 상황이 불투명해요. 그 현지에 갔으면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를 붙들고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듣던 이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민하면서 막 이럴까 저럴까, 그거는 이제 탁상공론이 되는 거고, 몸을 일단 움직여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장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단계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일단 발을 디뎌야 지혜를 주십니다. 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사흘이 지나서 몸을 움직였어요. 그 사흘 만에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이 성벽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거기서 처음으로 첫 단추를 뭘 끼어야 될지 그걸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두 개가 다 포함된다고 봐요. 갔는데 움직이지 않은 것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어쨌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현장을 먼저 살펴봐라 그런 지혜를 주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됐죠? 바사 왕궁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들었던 그 현지의 이야기가 사실이네.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사실이네. 이걸 확인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 불탔더라. 그래서 14절 15절에 계속 이제 예루살렘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막혀서 갈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시냇물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무너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 현장을 파악한 사실을 예루살렘 현지 지도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치부일 수도 있고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 말하지 않은 것은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또 돌아본 뒤에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17절에 보면 여기에 접속어가 있습니다. 후에라고 돼서 후에 17절 앞에 느헤미야는 현지 리더들과 소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접촉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이렇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각 시점에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맞는 다음 단계의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멈춰서 현황을 파악한 느헤미야는 현지 유대인 주도자들에 다 모인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게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현지의 리더 전체 미팅에서 한 첫 공식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되어 있지만 그 첫마디가 우리가 당한 곤경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사람들은 바사 왕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온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 궁금했을 거예요.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위병까지 탁 데리고 왔으니까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전에 파견된 관리들처럼 그냥 임기만 채우다가 갈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직까지 방치된 이런 걸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 약간의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요즘으로 치면은 해외 동포 한 5세 정도 되는 거예요. 5세 정도 첫 연설의 첫 단어가 우리였어요. 우리 그들과 같은 우리가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들과 한 몸의 운명 공동체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보통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안 되고 집이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책임 소재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서 배를 타는데 갑작스럽게 폭풍에 휩쓸려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 위기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졌느냐? 거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스스로의 책임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보호본능이 자동적으로 돌기 때문에 누군가 속죄양을 한 명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리 반응을 해야 돼요. 달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이유를 캐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나 이유를 캐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가정 안에는, 직장 안에는 그 실수든 의도적이든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피해자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 현실에 황폐하고 불타는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배에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배에 뛰어내리면, 밖에 폭풍을 치는데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주목하는 거예요. 현재를 먼저 주목하고 직시해야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이 우리가 당한,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태가 불타고 뭐 이렇게 무너졌다 할 때 그 동사가, 한국어는 좀 애매모호한데 영어 동사나 원래 동사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의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현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재, 과거는 보지 말고 현재를 보자, 그 다음에 미래로 나아가자, 그걸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돼요. 현재를 직시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현재를 확인해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제안됐지만 이 느헤미야의 제안에는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에는 무엇은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방법론은 싹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모세가 애굽에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하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나가서 경배하자 했는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할 때도 똑같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나가자, 나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모세나 그 사람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과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미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분석하고 계획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현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발목이 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의 발목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와중에, 모세가 똑같았어요. 느헤미야처럼 경험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하심을 증언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일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이 반응이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15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된 성벽을 보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성벽을 쌓으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좀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길을 함께 걷게 하십니다. 물이라도 함께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체된 곳에 활력을 넣어주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시고 죽었던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가실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키는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 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몸이 건조하고 그러니 내일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의 꿈을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꿈을 간절히 소원하세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느헤미야의 비전을 어떻게 덜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성공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의 저 뒤쪽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려요. 전 백성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계속 외부에서 또 공격이 시작됐거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근본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 성공은 세상에는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은 눈에 보이는 성취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미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먼 이국 땅의 바사 제국 왕궁에서 가보지도 않았던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심령,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어제 한국 시간으로 한동대 대학을 창립한 김영길 총장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나사 연구원이었어요. 박정희 시대 때 이렇게 과학자들 해가지고 형제가 나란히 한국에 가서 헌신하셨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갈대상자라는 그 간증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갈대상자.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한동대학이 유명합니다.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그 안에서 훈련받은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 목사도 나오고 세상에서 변호사도 나오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질게 살자, 이게 자기 아버지의 교훈이었대요. 그 가훈이었대요. 그래서 신실하게, 한 사람이 신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크게 역사하셔서 쓰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이 추모하고 참 귀한 분이 가셨구나, 하지만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이렇게 다 살았다고 평가받지만 그분의 성공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신실하게 산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 바사왕의 놀라운 특혜, 방해 공작 가운데도 예상치 못했던 백성들의 협조,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놀라운 성공은 이미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자 열매예요. 그 결과만 보고 성공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고백서의 이 요리문답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크고 중대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Enjoy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갈 때 도리어 이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살아갈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됩니까? 매일 죽지 못해서 억지로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이 심중에 소원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소원이 없다는,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왜 기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바라는 바 소원을 풀어줍니다. 사람이 그냥 맥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소원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눈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막막한 우리 삶의 길을 틔워주시고, 그러면은 꿈이 있으면 아침에 여러분 매일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또 지겹고 무의미하고 뻑짝지근한 하루가 시작됐네. 그게 아니고 아침이 상쾌하고 기대와 기쁨의 설레임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여 빛을 회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여 빛을 회복하라.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했던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환한 등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에요. 기쁘게 사셔야죠. 예. 하나님을 기뻐했던 느헤미야에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전과 꿈을 주시지만 어떻게 방법은 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어떻게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진 현실이 막막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지켜보십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이분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약속받았지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향 땅을 믿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생길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했고, 그렇지만 한방향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들 하나, 약속의 아들 하나 낳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수억이 넘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그 첫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한순간 한순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기록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려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열조들의 성공한 삶이 기록이 되는데 그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받지 못해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앞서서 어떻게, what to,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예수라 이름하여라. 그랬더니 마리아의 첫 반응이 어땠습니까? How to do? 어떻게?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어찌가, 어떻게가 가장 큰 관심이자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니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인데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주어지면 우리는 현실 점검부터 해요. 주변을 먼저 쫙 살펴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고 힘든 일이 와서 어떻게 이런 의문이 확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비전과 꿈을 주실 때 여러분 무엇, what to do를 주셨지 어떻게 how to do를 함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how to do 어떻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은 이 어떻게의 최고 전문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벌리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조직하시고 지휘하시고 읽어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때려치웁니다. 왜냐? How to do? 어떻게 이걸 내가 할 수 있어? 여기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떻게 How to do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ow to do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What to do, 주님께 주신 그 꿈,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를 구하며 고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요? 어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의 최고 해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왕궁에서 다 교육도 받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서 계획을 한번 짜봐. 그렇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10가지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미리 다 머릿속에 생각해서 기획작품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이 솟게 하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매일 떨어뜨리고 메추라기를 떼지어 날아오게 하고 독뱀에 물린 것을 이걸 들어서 치유하는 일련과 기적의 그 사건들이 모세가 미리 계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상황에 맞게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뭐죠? 한 가지 한 가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했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기도로 소통하고 그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유일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어떻게를 준비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매일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 배우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빗나간 자녀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의 대학 학비를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의 활력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누구 성공 사례를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인간을 사람을 달 표면에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황당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럴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미국에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비전이 되었고 계획이 되었고 조직이 되었고 예산이 되었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듯이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발을 탁 디뎠습니다. 케네디는 물론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63년도에 저격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했고 우주시대를 여는데 함께 동참하게 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인류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구나 그런 용기를 갖게 됐고 더 큰 꿈을 꾸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인사회에서 미국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상앞에 주저앉느냐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외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하나님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라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달리다 쿰!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38년 된 안전뱅이에게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라!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제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납시다. 다시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일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리하이밸리 한인사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할지를 나아갈 바를 몰랐지만 주님을 믿는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귀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우투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줄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는 귀한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